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변화산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어떤 산에 올라간 경험이 있습니다. 동생뻘 되는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갔죠. 산으로 가는 일은 주로 기도하러 갈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어떤 산이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마을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가이사랴, 즉 시저의 이름을 기념하는 마을이겠고, 빌립보, 헤롯의 그 처제 이름이죠. 빌립 왕이죠. 그 사람의 이름을 딴 유대 지배층 군주의 이름이니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짐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대답을 하죠. 세례요한이죠. 아니,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은 한번더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리고 나서 엿새 6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높은 산에 오른 것입니다. 그 산은 헤르몬 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꼭대기에 눈이 덮여 있을 정도니까 꽤 높은 산일 것 같습니다. 올라가서 보니 우리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옷이 빛이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 만큼 변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것을 베드로가 보았다라고 합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 중에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두 사람의 죽음에 관한 스토리에서 무덤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면서 그의 생을 마쳤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엘리야 역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운명하셔서 돌무덤에 장사되지만은 부활하시면서 빈 무덤을 남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어떠한 암시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서의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 사이 대화가 어떤 내용인가 적혀 있다라는 것이죠.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별세는 헬라어로 엑소더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 세상을 탈출하는 출애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소리를 듣던 같이 따라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놀라서 엎드려져 버렸죠.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놀라지 말라고 하며 손을 대시면서 안심을 시켜 주십니다. 그때는 이미 대화를 나누던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모습을 바라보고 모세와 엘리야를 볼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경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전서후서 편지를 쓸때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이 목격담을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다시 자기의 서신에 기록을 남겼던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요한도 그랬습니다. 요한은 변화산의 어떤 모습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희게 변하신 그 모습을 영광 중에 혹은 영광을 보니라는 그런 영광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 그 영광 속에 나도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변형되는 영광 말입니다. 나의 변형, 변화, 인류의 변화, 우주의 변화. 이 변화는 새 창조이지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이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세요. 초청하십니다. 그의 영광스러움에 나를 보라고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의 영광이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영광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영광스럽고, 그리고 내가 초대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나도 그의 영광에 참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 영광은 잠시 보여주는 것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시면 하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초청하여 영광을 보여준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모세가 사라지고 난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변화 혹은 변모, 변형. 이것은 굼벵이가 나비가 되는 생물학적 용어에 쓰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우리 자신들을 변화, 변모시키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이 변화가 천국에서 일어날 거라라고 생각하는 그 오해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천국에서의 변화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는데 이 자리 현장에서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죠, 사실. 그 변화에 대한 갈망, 그것이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침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로 치부를 해버리는 것이죠. 지금 나의 삶과 상관없다고 나에게 지금 그 변화된 모습이 충격을 줄 일이 없다라고 그냥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관심을 꺼버린다라는 것이죠. 변화에 관심이 없는 나. 틀렸습니까? 예. 솔직하게 고백하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셨는데 변화된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here and now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 소망을 걸어야 합니다. 영광을 본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막연한 불안감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의 예수님이 나와 같이 지금 계세요. 그리고 믿어요. 그런데 이 영광의 순간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말의 불안감을 가지는 것도 솔직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되 더 많이, 더 오래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 중이지 않습니까? 다만 그 확장이 조금씩 보여주는 것이어서 감질난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에게도 미쳐서 우리 몸도 지배하시죠. 이 변화는 우리 안에 이미 시작은 했는데 너무나 미미해서 우리가 잘못 느낀다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로 점점 더 확실하게 드러내는 과정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일단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하고 아주 퍼펙트한 영광은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엘리야와 모세가 사라지고 예수님과 함께 남아있는 우리 세 제자들은 지금 산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 마냥 있을 수 없어요. 내려와야 합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이 땅에서 고난을 지나야 그 영광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라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그 영광이 다가오는 것을 예수님은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고난 당한 후 영광이 올 것을 우리는 알고 또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보여준 그 영광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비추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꺼번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 조금씩 그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밝은 빛의 자녀로 좀 더 많이 보이겠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을 거쳐야 영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보여주셨지만 그 영광을 잠시 거두어 가지고 가셨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보고 있던 베드로는 그냥 땅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영광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한번 맛본 것 말고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해법이 뭡니까? 하나님은 변화산 영광을 마치 거두어 가신 것 같지만은 그러나 놀라운 방식으로 그것을 완성해 가시는 코스를 밟으세요. 그 코스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네, 베드로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을 우리는 밟아야 하는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먼저 통과하신 그 길 따라서 가야 오늘 이 시간 본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도 천사처럼 영광스러운 완전체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이 현재 상태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그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때에는 베드로도 그리고 나도 우리도 변화를 받아서 결국 하나님을 더 밝히 아는 영광의 자리로 인도될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주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주의 영광을 보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여기서 수건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한대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 변화산 경험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는 그 변화산의 모습은 일시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산에서 초막을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 변화된 영광을 보았던들 나의 영광이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주제로 굵직한 이벤트를 신학적으로 정리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의 생애를 크게 네 대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변화산에서 변형되는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마지막으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사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모든 사건들은 영광과 관련돼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의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영광을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목격을 했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가로 나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유대 복음 사역을 많이 하신 가운데 병을 많이 고치셨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복음서 기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입니다. 변화산에서의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은 갈릴리 십자가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맛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십자가 후에는 아주 완전하게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이 인류를 구속하시면서 완전히 드러났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도장을 찍는 사건은 부활입니다. 역시 부활의 영광인 것이죠. 동시에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시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우리 예수님 영광 중에 계십니다. 베드로가 보았던 그 짧은 영광의 순간이 거두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로서는 그 변화된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모색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땅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영광의 모습을 이 땅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크리스천으로서 언뜻 보이는 두 가지가 있죠. 나 자신과 교회입니다. 나 자신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의 무엇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병약합니다. 늙어갑니다. 머리도 빠지지요. 살도 찌지요. 또 우리는 살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 많은 인생살이임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 자신을 본 적이 있으세요? 우연한 순간의 경험을 모아놓으면 그냥 일상의 삶이 되는 그저 그렇고 그런 자신을 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식하고서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 가지고 스스로를 볼 수는 없습니까? 교회를 한번 보시죠. 무엇이 보입니까? 쪼개지고 천박하고 변덕스럽고 유행을 쫓아가는 그런 세속적인 집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보입니까? 네, 내 자신과 우리 교회를 보는 그 눈이 긍정적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측면을 보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변화된 삶의 모습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보고 교회만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은 상징적인 일로 저는 읽고 싶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나를 보고 교회를 봅니다. 논리적으로 나를 보고 교회를 보니 보고 싶지 않아요.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봐야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즘 현대 교회에서 비전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본다, 보인다라는 말인데요. 무당이 미래를 예측하는 점치는 스타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본다는 의미에서 비전입니다. 능동태로 본다라는 말 대신 수동태로 보인다라는 말로 한번 써볼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 그러면 그것이 우리한테 보이는 것이죠. 보여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하는 그 목표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광의 예수님이라는 그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마치 좌우로만 움직일 줄 아는 크랩, 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다 망쳐버려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죄에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먼저 보고 나를 보고 교회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변화산 정상에서만 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이 생에서 이런 정상을 한번 만난다면 엄청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 그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모세와 같은 토라 율법, 엘리야와 같은 레위임 선지자, 그것을 만나보겠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도 함께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서와 선지서를 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서도 같이 볼 때 잊지 마십시오. 아,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이 정체성 말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이미 변화를 시작했고 그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그 변화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온다는 의미는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죠. 그러나 그 일상에는 고통과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내려온다는 그 상징은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한 목회자로서 어떻게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느냐 가르쳐주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격려는 할 수 있습니다.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볼 특권, 경험을 가지도록 구하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산꼭대기 경험을 시켜 주십니다. 그 변화, 그 경험이 우리가 보는 세상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선하심, 장래의 일 한번 맛보았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저의 일상이 변하지요. 우리 교회가 변하는 것이죠. 내가 종사하는 나의 직업,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 일이 예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생기고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영원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로 상징되는 환난의 시대, 고통의 시대를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드로가 엘리야와 모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변한 모습을 보고 산에 내려왔습니다. 그 내려온 그 기억과 그 감동이 잊혀지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에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을 본 시각으로 내 자신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그 고통과 환난과 시험을 능히 지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